VOA World News.
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비핵화 협상에 대한 입장을 잇따라 밝혔습니다. 폴란드를 방문 중인 폼페오 장관은 어제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부 양측이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안보 평화 메커니즘을 창설하는 것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해 그동안 많은 얘기를 진행했다면서 두 지도자 역시 그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길 바라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완전히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폼페오 장관은 이날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미북 간 협상과 제재 완화를 연계해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2차 미국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실무팀을 이번 주말 아시아로 파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내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 대회에 여자 농구 등 4개 종목의 단일팀 구성에 합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종환 한국문화체육부 장관과 김일국 북한체육상은 오늘 스위스 로잔 국제올림픽위원회 본부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만나서 이같이 합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남북한이 여자 하키, 여자 농구, 조정, 유도 종목에서 단일팀을 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북한이 올림픽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바흐 위원장은 남북한이 도쿄올림픽 개막식 때 공동 입장하는 데 관심을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공동 입장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 워싱턴에서 무역협상을 계속합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 관리들이 이번 주 베이징에서 진행한 무역협상에서 진전을 이룬 데 이어서 다음 주에 추가 협의를 기대하고 있으며 추가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오늘 중국 관영 CCTV에 양국이 다음 주 워싱턴에서 무역협상을 계속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스티븐 무너신 재무장관을 면담하고 이번 협상에서 중요한 단계적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협상으로 상호 이익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앞서 뉴욕타임스 신문과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양국이 어제부터 이틀 동안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의 얻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의회가 제출하는 연방정부 지출안에 서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국경지역 안보를 확보하고 인도주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비롯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앞서 미 연방상원은 지출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83, 반대 16,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습니다. 하원도 찬성 300, 반대 128표로 지출안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국가 비상사태는 권력 남용이라면서 법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에게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미국 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어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중동 평화 안보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이란이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이라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이란에 맞서지 않으면 중동의 평화와 안전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피하기 위한 수단을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미국과 폴란드 주최로 열린 이 회의에는 60여 개국 외무장관과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러시아, 중국, 터키 등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비오의 세계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비핵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aiming to get as far down the road as we can.
최근 열린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북 협상에 대한 평가부터 악화된 한일 관계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현안에 대한 우려가 표출됐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과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지방은 낮까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남은 2주 동안 최대한 많은 진전을 이루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신뢰하지만 검증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비핵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aiming to get as far down the road as we can in what's now a couple weeks. That's not just along the denuclearization pillar of what they agreed to in Singapore, what the two leaders agreed to in Singapore.
폼페오 장관은 14일 야체크 차프토비치 폴란드 외무장관과의 회담이 열린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정상회담을 앞둔 2주 동안 최대한 멀리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 목표는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이 동의한 비핵화 부분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어떻게 긴장을 줄이고 군사적 위협을 감소할지에 대해 당연히 이야기할 것이라며 이런 위험을 줄임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다다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을 위해 어떻게 밝은 미래를 조성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폼페오 장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We've made unmistakably clear our goal. The full and fina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verifiable manner.
미국은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설정했다는 겁니다. 이어 약 2주 안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검증을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4일 방영된 미국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반복해서 그렇게 말했다면서 미국 또한 북한을 신뢰하되 검증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할지를 지켜봐야 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 시점까지 경제적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제재는 미국이나 유럽의 제재가 아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가해진 것으로 모든 나라가 이를 전 세계의 최선의 이익으로 인식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재를 완화하는 대가로 좋은 결과를 내자는 게 미국의 온전한 의도라고 폼페오 장관은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데 매우 희망적이라면서도 이런 결정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제 김 위원장이 이를 내놓을 차례라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먼저 이뤄진 후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기본 원칙들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지난 수년간 미국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과 대화를 했다면서 우리가 무언가 하겠다고 말한 뒤 돈뭉치를 건네거나 경수로를 짓겠다는 합의를 했고 북한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시켰고 한국전 참전용사 유해도 돌려받는 등 놀라운 결과를 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시점이며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그런 결과를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폼페오 장관은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4개 사항들을 상기시키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들에 대한 상당한 진전을 이루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합의 사항들에 대한 진정한 진전을 이루자는 게 미국의 의도이자 두 정상도 희망하는 바라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며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당장 미국이 맡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나기로 결정했고 폼페오 장관 자신도 몇 차례 김 위원장과 회동했다며 북한의 위협을 후퇴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데 매우 희망적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불안정한 예멘이나 시리아와는 매우 다르게 행동하고 있고 거대한 암살 작전도 벌이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이 중동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강제 노동 등 인권 문제에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물론 그렇다라며 인권 침해가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자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겐 많은 목표가 있다며 그들은 복잡하고 치열하지만 이 모두를 달성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폴란드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이 각각 시도하는 북한과의 관여에 대해서도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폼페오 장관과 강 장관이 미한 동맹의 지속적인 힘을 높이 평가하고 미한일 3국 간 협력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재개되는 북한과의 실무 협상에서 어떤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다음 주 열리는 실무 협상에도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또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북특별대표가 나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하노이 공동선언에 담을 문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양측은 이달 초 평양에서 꼬박 사흘간 머리를 맞대고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상세하게 타진했습니다.
네.
서로 뭘 주고받을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터놓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그렇다면 이제 뭐 결정만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토대로 주고받을 내용을 조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폼페오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과 두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동안 전혀 밝히지 않았던 상응 조치들에 대해서 언급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서서 주목됩니다.
네. 이 폼페오 장관이 언급한 상응 조치 어떤 겁니까?
제재 완화와 종전 선언입니다. 비록 가능성을 분명하게 밝힌 건 아니지만 폼페오 장관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제재를 완화할 수 있음을 내비친 건 처음입니다.
네.
이 때문에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입장이 바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네. 자, 폼페오 장관이 정상회담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멀리 나가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을까요?
예,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네 가지 분야에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한국전쟁 미군 유해 송환 등에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진전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실무협상에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그 네 분야에 대해서 주고받을 내용을 조율하겠군요.
예, 사실 양측이 상대에게 원하는 조치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가령 핵심 사안인 비핵화 관련해서 미국은 동창리와 풍계리 사찰,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사찰, 그리고 북한 내 모든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네.
아울러 핵신고와 최종적인 핵과 미사일 폐기 등을 위한 로드맵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미국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미국의 상응 조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만큼만 주겠다는 게 북한의 입장인 셈입니다.
예.
현재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제재 해제 또는 완화인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제재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제재 완화에 대해 거론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이 협상에서 실제로 제재 문제를 카드로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예. 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이쪽 부분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예,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이래 미국 측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남북한 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두 사업의 재개에 합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두 가지 사업의 재개와 별개로 제재 완화를 요구할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네.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도 또 트럼프 대통령도 모두 2차 정상회담 결과를 아주 낙관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조치와 제재 문제에 대한 어떤 접점이 마련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예,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낙관론의 근거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겪는데 지친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네.
김 위원장이 제재 해제를 얻어낼 만한 비핵화 조치를 제안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성과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 만큼 핵심 쟁점인 비핵화와 제재 문제에서 최대한 접점을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최근 열린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는 한반도 안보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와 관심이 집중된 자리였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평가부터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과 악화된 한일 관계까지 여러 현안에 대한 우려가 종합적으로 표출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4일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상원 군사위 청문회. 예산 의결권을 쥐고 있는 의회가 매년 미군의 전력과 준비태세, 그리고 지원 여부 등을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주한미군을 주제로 열린 이번 청문회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245일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 안보 현황을 점검하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싱가포르 회담 이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종합적으로 표출됐습니다. 무엇보다 미북 협상과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며 북한의 진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에 관한 질문은 기록상으로만 남기겠다며 말을 아낀 공화당의 제임스 이노프 군사위원장과 달리 잭리드 민주당 간사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한반도 안보 관련 우려를 제기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I'm also not optimistic that the upcoming second summit between President Trump and Kim Jong-un will yield substantial gains i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리드 의원은 특히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거라고 낙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모든 핵미사일 시설과 프로그램을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충분한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상원 군사위원이자 외교위원인 팀 케인 민주당 상원 의원은 싱가포르 회담이 열린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지만 회담에서 어떤 약속이 이뤄졌는지 세부 내용에 관한 외교군사위 대상 행정부 브리핑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와 대화를 지속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what I'm looking for is What is the evidence that we would want to see to determine that North Korea is serious about denuclearization?
북한이 진지하다는 단서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핵 프로그램 신고에 동의하는 것인데 현재로서 북한이 그렇게 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는지 아는 바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에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모두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상원 의원은 북핵 프로그램이 늦춰지거나 유예되는데 어떤 진전이나 조치도 없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 기술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도 제기됐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줄곧 성과로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과 맞물립니다. 탐 틸리스 공화당 상원 의원은 자신을 비롯한 외부 관찰자가 보기에는 400일 이상 지속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 북핵 프로그램 개발 속도를 늦췄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Isn't it fair to say that just that lack of activity has had some impact on their rate of growth and I know we'll go in the
400여일 전만 해도 북한은 여러 차례 핵미사일 실험을 감행하며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핵 개발 속도를 가속화시켰지만 최근 들어서는 실험 중단으로 기존 실험을 통해 얻었던 이점이 사라졌을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실험의 양을 늘리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성숙돼 모의 실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북한은 충분한 실험을 거쳐 이미 그 모의 실험 단계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한 연합군사훈련 유예 또는 취소 결정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습니다. 리드 의원은 연합훈련 유예가 이렇게 헛되이 지속되면 미한 연합군의 준비태세가 심각한 수준으로 약화되기 시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I am concerned that if we continue this vein, we will begin to experience a serious deterioration of the readiness of the joint forces.
그러면서 훈련 유예가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창출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군 준비태세 저하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비핵화 진전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진사인 상원 의원도 미한 연합훈련 재개가 군 준비태세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집중 질문했습니다. 조매친 민주당 상원 의원도 연합훈련 유예 결정을 언급하며 그렇다면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룰 것으로 어느 정도 자신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된 사안은 주한미군 주둔 문제였습니다. 의원들은 당적을 막론하고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리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이루는 합의의 결과로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까 우려된다며 그럴 경우 영내 안보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협정 이행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에서 주한미군 관련 사안을 주도하는 댄 설리반 공화당 의원은 북한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상당 부분 감축하거나 철수한다면 전술적 측면에서 어떤 결과가 예상되느냐며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환영할 일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What would be the tactical effects of removing a large portion or all of U.S. forces from the Korean?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러시아와 중국이 반길 것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북한 측 입장에 대해선 조금 논쟁이 있고 혼합된 견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반 의원은 이어 최근 발효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의회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감축 결정에 대한 군사위 승인을 거쳐야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에 대한 포괄적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무소속의 앵거스 킹 상원 의원은 미군은 북핵 위협이 오늘날처럼 되기 전인 지난 50여 년간 한반도에 주둔해왔다며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감안할 때 북핵 위협이 사라지거나 감소하더라도 주한미군 주둔은 계속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But we had troops there, a substantial troop commitment for 50 years before the nuclear threat became what it is today. What I'm getting at is, will we necessarily be able to safely remove those troops?
최근 논란이 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로 이어질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리드 의원은 최근 미국과 한국이 합의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라 한국 측 분담금이 증액됐는데 한국은 미군 부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 지용 등 이미 주한미군 주둔에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해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흥미롭게도 SMA 유효기간은 보통 5년인데 이번에는 1년으로 정해졌다며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1년 후 또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데 미국은 과연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괜찮은가라고 질문했습니다.
These negotiations for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 seem to be more controversial than previous years. And interestingly enough, it's just for a term of 1 year, where typically it's a 5-year term.
이어 주한미군을 감축 또는 철수할 경우 특히 미국과 한국에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더그 존스 상원 의원은 현재 단계적 절차를 받고 있는 전작권 전환이 완료되면 주한미군 주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지만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특정 조건들이 충족돼야 전작권이 전환된다며 주한미군 관련 사안은 그 조건과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도 이날 의원들 사이에서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 리드 의원이 최근 한일 관계에 균열이 보인다고 지적하자 다음 질문자로 나선 로저 위커 공화당 상원 의원은 놀랍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악화된 한일 관계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his is a serious problem which potentially affects our ability to gain cooperation between our allies.
한일 관계 악화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간 공조를 얻어내는데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국무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과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재 면제와 지원 승인 요청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직접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는 대북 유류 공급량을 철저하게 보고해야 한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대북 지원 활동을 하는 인도주의 지원 기구들이 접근과 감시에 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4일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기조가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저해야 한다는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VOA의 질문에 미국과 유엔은 대북 제재 면제와 대북 지원 승인 요청들을 계속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주민 10명 중 4명이 영양 결핍 상태라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의 최근 보고서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인들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는 구호단체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와 북한 여행 금지 면제를 승인한 데 대한 미국의 정책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엄격한 제재 이행 시 북한 주민들에게 합법적 지원이 전달되는 것을 막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FAO가 지난 11일 발표한 2019 북한의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체 주민의 43%에 해당하는 1,090만 명가량이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한 음식을 배급체계에 의존해 공급받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로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직접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날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유류 제품을 반입하는 문제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북한의 유류를 제공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유엔 1718위원회에 공급량을 철저히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이 지난해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북한에 340톤의 석유 정제품을 보냈다는 내용이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담길 것이라는 지난달 보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 보도에 대해 전문가 패널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전문가 패널 측에서 한국 정부의 결의 위반을 언급했다는 것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 이전된 정유 제품을 오로지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했으며 사용 후 남은 정유 제품은 한국으로 재반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제재 담당 관계자는 지난해 8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이 6월과 7월 북한에 원유와 경유 80톤을 반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번 사안도 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엔의 제재 의무를 모든 나라들이 완전히 이행하도록 세계 각국 정부들과 계속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한국의 정보당국 수사관들과 검사들을 고소했습니다.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 새 진상조사 발표에 따라 관련자들을 철저히 처벌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김영근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은 인권의 날 기념식.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담은 세계인권선언을 낭독하는 참석자 중에 유우성 씨가 입을 엽니다.
간첩이 누명을 벗기까지 천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신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과거 한국 공안당국의 간첩 조작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북한 화교 출신 유우성 씨가 최근 증거 조작에 관여한 여러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대상은 국가정보원 수사관 4명과 수사 공판을 맡았던 검사 2명, 허위 증언을 한 탈북민 1명입니다. 유 씨는 15일 VOA에 가해자를 철저히 처벌해 다시는 무고한 사람들이 조작의 피해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 고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간첩 조작 사건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 제도 개선이 시급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발하고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게 되었습니다.
이번 고소는 지난주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발표가 동력이 됐습니다. 유 씨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장경욱 변호사입니다.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그 이번에 조사를 해서 많은 걸 밝혔어요. 국정원 그 고문 가혹행위한 조사관, 또 국정원 수사팀에서 증거 은닉, 뭐 그다음에 검사들, 검찰 과거사위의 조사가 탄탄해서 이걸 수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뭐
지난 2017년 12월에 설립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조사해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독립기구입니다. 위원회는 지난 8일 검찰이 유 씨 사건에 대해 국정원의 인권 침해와 증거 조작을 방치했고 보복성 기소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이 사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 화교 출신인 유우성 씨는 지난 2004년 탈북민으로 위장해 한국에 입국해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지난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국정원과 검찰은 유 씨가 여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한국 내 탈북민들의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겨주었고 유 씨도 한국 국적 취득 후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간첩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유 씨의 북중 국경 출입 기록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당시 증거 조작이 밝혀졌을 때 검찰이 조사를 제대로 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에 간첩 조작 사건이 처음으로 밝혀졌을 때 검찰에서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고요. 제대로 조사 결과가 아니라 그냥 간단한 징계로 끝났고 국정원 수사관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정원이 직원 한 명에게 모든 혐의를 짊어지게 한 뒤 나머지 관계자들은 처벌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당시 증거 조작 혐의로 국정원의 김모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나머지 관계자 여러 명에게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한국 법원은 또 지난해 말 유 씨의 여동생 변호인 접견을 막은 혐의로 국정원 간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장경우 변호사는 간첩 사건의 경우 검증 방법이 부족해 공안당국이 조작하기 쉬워 수많은 위법 행위들이 장기간 지속돼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회에 전모를 밝히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쪽의 간첩 문제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검증할 눈이 없고요. 검증을 하지 못하니까 쉽게 조작을 해도 안 들키는 거잖아요. 발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를 밝혀야죠. 정보를 밝혀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요.
공안 문제 전문가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안보당국도 정신을 차리고 어떤 위법행위나 조작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당국자들이 다양한 처벌을 받았고 검찰과 국정원이 자체 징계를 내렸는데도 과거 간첩 적발 사건이 모두 조작인 것처럼 과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간첩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게 뭐냐면 북한이 대남 간첩 공작 때 매우 정교한 방법으로 은밀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상 간첩을 잡아놓고 이 간첩이 당신네 간첩 맞죠? 북한에다가 영사주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게 간첩 사건의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철저한 증거제 입각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법부도 매우 엄격합니다. 이 간첩 사건이라든지. 그래서 모든 간첩 사건이 조작이라는 민변이나 일부 변호사들의 주장은 유성치 주장은 잘못된 거예요.
유성 씨에 대해 도의적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가 중국 국적의 화교이면서도 탈북민이라고 속여 한국에 입국해 무료로 대학을 다니고 공무원이 되는 등 여러 혜택을 받고 북한까지 다시 방문해 빌미를 제공했으면서도 정의를 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 씨의 가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정광일 노채인 대표는 유 씨 자신도 신분을 속이고 환치기를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많이 했다면 스스로 자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북한을 가고 거기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자기도 잘못한 게 있으면 자기도 반성하고 그래야지. 그냥 그걸 가지고 불법적인 행위를 자기가 많이 했는데 솔직히 국적도 불법으로 취득을 했고 그러고 지금 불법적인 방법으로 연세대도 다녔고 연세대 나왔고 국가 지원금 받아가지고 심지어는 영국에 위장난민을 갔다가 다시 들어왔고 그러고 또 뭐
실제로 유 씨는 여권법과 북한 이탈주민보호법, 사기 혐의 등으로 유죄를 인정받아 국적이 박탈됐습니다. 유동열 원장은 유성 씨가 범법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방 등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하지만 오히려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국내법에 의해서 연세대학교에서는 얘한테 준 학사를 취소를 하고 국외 추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받았던 혜택도 다 정부가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조치를 안 한 것도 정부의 잘못입니다. 범법자가 이렇게 자기가 간첩을 몰려서 피해를 당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형사처벌로 관련자들 처벌을 했을 것이고 본인한테도 똑같은 법의 잣대를 들여서가지고
유성 씨는 이에 대해 BOA에 이미 그런 혐의에 대해 재판도 받고 처벌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비난에 대해 할 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자신 같은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제가 뭐 유성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그 간첩에 증명하기 위해서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뭔가 증거를 만들어내는 건 사법기관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베이징에서 이틀 동안 진행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생산적이었다고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이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비밀리에 만났다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말했고요. 미국 연방의회가 14일 지출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지출안에 서명한 뒤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예정입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첫 소식, 미중 무역협상 소식 볼까요? 네. 고위급 협상이 베이징에서 열렸군요.
네. 15일까지 이틀 동안 미국에서 이 스티븐 문우신 재무장관, 또 중국에서는 류허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가 이끄는 대표단이 이 베이징에서 협상을 벌였는데요.
네.
15일 일정을 마치고 문우신 장관이 트위터에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네. 양측 대표단이 나란히 서서 찍은 그런 기념사진인데 생산적인 만남이었다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네.
협상이 잘 됐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뭐 협상 내용이 아직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네네.
양측은 이 비공개 회의 후 사진만 찍고 헤어졌고요.
네.
뭐 합의사항을 발표한다거나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하는 그런 일정이 없었습니다.
예.
문우신 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곧바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에도 이들이 이 시주석과 악수하는 사진만 게재됐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더라도 뭐 관계자를 통해서 뭐 이야기가 좀 나온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별로 성과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진전으로 볼 만한 신호가 거의 없다고
네.
이 복수의 소식통들이 로이터 통신에 밝혔는데요. 중요한 쟁점에서 교착 상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얘기군요.
네, 이 구조개혁 문제 그리고 단속 관련 현안에서 양측의 거리가 아직도 멀다고 익명의 소식통이 전했는데요. 지금 상황을 종합해보면 뭐 벽에 부닥친 상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진 않겠지만
네?
그렇다고 뭐 일이 잘 풀린 꿈의 구장도 아니다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뭐
구조개혁 단속 현안 어떤 걸 얘기하나요?
네, 먼저 구조는 중국의 산업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국 정부는 첨단기술 업종들을 이 차세대 육성산업으로 꼽아서 중국제조 2025, 2025라는 이 국책산업을 진행 중인데요.
네?
해당 기업들에게 보조금도 주고 정책 지원을 몰아주는 것을 미국 쪽에서 꾸준히 문제를 삼았습니다.
네. 그런데 양측의 거리가 아직도 멀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문제 삼은 것을 중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 2025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동안 농산물을 중심으로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여러 차례 알려지긴 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이상 대외적인 쟁점이 되지 않도록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홍보나 관영 매체 보도를 자제하라는 그런 자체 훈령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예, 거리가 아직 멀다는 단속 현안은 뭔가요?
네, 이 지식재산권 단속 문제입니다. 이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나 디자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에 대한 그런 권리를 말하는데요. 중국 업체들이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의 기술을 무단 절취하거나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서 이 물건을 만드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이걸 철저히 단속하라고 요구해왔죠.
일단 뭐 고위급 협상이 성과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뭐 아무런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당장 2일부터 양측이 고율 관세 집행을 재개하게 됩니다. 뭐 당분간 휴전 상태였던 무역 전쟁이 재개된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해 12월에 12월 초에 아르헨티나에서 만나서 90일 동안 이 협상 기간을 설정했는데
네.
그게 이제 3월 1일자로 만료되는 겁니다.
네.
미국은 지난해부터 10% 관세를 매긴 2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세율을 25%로 더 올린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예.
또 이와 별도로 2,670억 달러어치에 대한 추가 관세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 그래서 뭐 협상 기간을 연장한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관련 보도에 백악관 측이 격노했다고 또 소식통이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협상단은 다음 주에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또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베네수엘라로 가보겠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했네요.
네, 14일 수도 카라카스에서 AP통신과 인터뷰했는데요. 지난 11일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이 뉴욕에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비밀리에 만났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현재 미국 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마두로 측에서 대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두로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요?
네. 이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이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만났다고 했는데 그 만났다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네.
이 엘리엇 에이브럼스 미 국무부 베네수엘라 특사가 마두로 측과 대화할 시점은 오래전에 지났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밝힌 지 나흘 만의 일이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 외무장관이 에이브럼스 특사를 베네수엘라로 초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에이브럼스 특사가 초청에 응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식의 만남이 되든지 자신이 직접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두로 대통령 측이 이렇게 미국의 대화 의사를 표시하는 이유가 중요하겠네요.
네, 이 퇴진 압박에 몰려있는 상황을 어떻게든 풀려는 그런 노력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베네수엘라에서는 현재 이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이 이 정통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과이도 의장을 합법적인 이 베네수엘라의 국가 수반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는 여전히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죠.
중남미의 이웃 나라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네, 이 중남미 국가들도 속속 이 과이도 의장 지지 쪽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이번 주에 회담했는데요.
네.
이 베네수엘라 문제가 주요 의제였습니다.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모든 옵션, 그러니까 선택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답했죠.
네. 이 베네수엘라 문제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궁금하시겠어요?
네. 이 베네수엘라에서는 현재 극심한 경제난 때문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줄줄이 이웃나라로 떠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이 산유국인 베네수엘라가 국제 유가 하락에 영향을 받은 탓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마두로 정권의 정책 실패에 항의하는 여론이 큽니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이 반정부 시위를 꾸준히 벌였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네. 경제난이 아무리 심하다고 해도 지금 대통령이 있는데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자처할 수가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 마두로 대통령이 이 합법적으로 권력을 쥔 것이 아니라고 베네수엘라 야당과 국제사회 대다수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몇 년 전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 마두로 대통령 측에서 재헌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었고요. 지난해 이 대통령 선거를 앞당겨 치르면서 각가지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이 과이도 의장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면서 현재 베네수엘라에서는 국회만이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출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네요.
네, 연방의회가 14일 지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상원이 먼저 찬성 83표 대 반대 16표로 처리했고요. 몇 시간 뒤에는 하원이 찬성 300표 대 반대 12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연방의회가 이제 지출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는데요.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으로 발효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 임시 지출안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었죠?
네, 몇 시간 남지 않았죠? 시한이 15일 자정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지출안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 상태에 들어갈 그런 처지였습니다. 14일 처리된 지출안 규모는 3,330억 달러 규모인데요. 연방정부 부서의 약 4분의 1가량의 예산입니다.
네, 이 통과된 지출안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아무래도 국경 보안 항목이죠?
맞습니다. 이 항목으로 텍사스주 리오그랜드강 유역에 이 88km 길이의 장벽을 세우는 예산 13억 7천만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또 국경경비요원 1,200명을 채용하고 또 국경경비 장비 구입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출안에는 불법 이민자 수용 한도를 줄이는 항목도 들어갔죠.
네. 또 어떤 항목들이 이 지출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연방정부의 이 공무원 급여를 1.9% 올렸고요. 인구조사 예산도 늘렸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폐쇄 기간에 일하지 못한 이 정부 계약직 직원에게 돈을 주는 항목, 여성폭력방지법 연장, 그리고 재해기금 편성 항목은 이번 지출안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네. 연방의회가 지출안을 뭐 통과시켜 만들었다고 해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으면 이게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출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지출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도 14일 지출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 발언에서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는데요.
네.
대통령하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준비가 됐다고 자신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네.
맥코넬 대표는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는 소식을 함께 전했는데요.
네.
샌더스 대변인도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전에도 말했듯이 비상사태 선포를 포함한 행정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애초 예상대로 상황이 진행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이유가 따로 있죠.
네. 연방의회가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예산으로 57억 달러를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연방의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가운데 13억 7천만 달러만 승인했습니다. 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은 연방의회 승인 없이도 국경장벽에 필요한 예산을 얻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뭐 연방정부 예산 가운데 쓰지 않고 남아있는 돈을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한다는 겁니다. 네네. 해당 예산은 주로 이 국방부 예산에서 끌어올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후에 지금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그런 상황이 아닌데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겁니다. 헌법에 어긋난다는 네네. 건데요.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14일 이런 자세를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이 남북 국경에 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위기는 없다는 겁니다. 네. 펠로시 의장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쪽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국경장벽 건설이 뭐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요? 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거든요.
네,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조처에 집행을 막으려는 소송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펠로시 의장도 14일 기자들에게 소송 제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송이 나오면 일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완전하게 장벽 건설이 중단될 수도 있고요. 뭐 또 상황에 따라서 장벽 건설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됐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오전에 구름 낀 날씨고 오후에는 맑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영하 7도, 낮 최고 영상 1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은 영상 2도입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조금 끼었다가 점차 맑아집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2도. 개성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기온은 영상 3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오전까지 구름 많거나 흐린 곳도 있지만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8도, 낮 최고 영상 6도. 장전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영상 3도. 청진 아침에는 영하 8도, 낮 기온은 영상 2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2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2월 15일 금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비핵화 협상에 대한 입장을 잇따라 밝혔습니다. 폴란드를 방문 중인 폼페오 장관은 어제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북 양측이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안보 평화 메커니즘을 창설하는 것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한국전 종전 선언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얘기를 진행했다면서 두 지도자 역시 그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길 바라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완전히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폼페오 장관은 이날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미북 간 협상과 제재 완화를 연계해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2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실무팀을 이번 주말 아시아로 파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내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여자 농구 등 4개의 종목의 단일팀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종환 한국문화체육부 장관과 김일국 북한체육상은 오늘 스위스 로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본부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만나서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남북한이 여자 하키와 여자 농구, 조정, 유도 종목에서 단일팀을 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북한이 올림픽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두 번째가 됩니다. 남북한은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해 출전했고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는 3개 종목의 단일팀으로 구성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바흐 위원장은 남북한이 도쿄올림픽 개막식 때 공동 입장하는 데 관심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 워싱턴에서 무역협상을 계속합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 관리들이 이번 주 베이징에서 진행한 무역협상에서 진전을 이룬 데 이어서 다음 주에 추가 협의를 기대하고 있으며 추가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오늘 중국 관영 CCTV에 양국이 다음 주 워싱턴에서 무역협상을 계속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을 면담하고 이번 협상에서 중요한 단계적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협상으로 상호 이익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의회가 제출하는 연방정부 지출안에 서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국경지역 안보를 확보하고 인도주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비롯한 행정조치를 취할 거라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상원은 어제 지출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83, 반대 16,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습니다. 하원도 찬성 300대, 반대 128표로 지출안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국가 비상사태는 권력 남용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담당 특사와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이 최근 뉴욕에서 비밀리에 회동했다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어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엘리엇 에이브럼스 미국 특사와 호르헤 아레아사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이 이번 주 뉴욕에서 두 차례 만났다면서 회담이 몇 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마두로 정권의 합법성을 부인하고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 지위를 자임하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르헤 아레아사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은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오는 23일 해외 원조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겠다는 과이도 의장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은 2천만 달러 상당의 원조 물품을 베네수엘라로 보냈지만 마두로 정권은 외세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콜롬비아 국경 다리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구호품의 반입을 막고 있습니다. 뷰이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